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한 해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워 보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없는 순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염원을 남고 매주 광화문으로 나아가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정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 정부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더 나은 정부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잘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소원을 담아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탄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모였지만 탄핵 이후에도 아무런 것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국민들은 또한 좌절합니다. 또한 전국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때보다 더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덜 떠있어야 하고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될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 더 소망적이고 더 기대되고 더 어떤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다가오는 날일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정치적인 압제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날들로 성탄절이 전락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용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무 조용한 것은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정말로 고난의 시기에, 정말로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호산나를 불러야 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이 계속하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두고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연관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되어지고 그러한 무리들로 해석되어지고 또한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라는 이 말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운신을 이야기하지만 이 옥합을 통하여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때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유월절을 바라보고 있는 유월절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그 외침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구원을 담아 노래합니다. 이 소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야웨여 구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웨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야웨여 구하옵나니 호산다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야웨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이며 그 구원이 지속적으로 자신들 가운데 머무르며 야웨여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시에 여러 번 이 시에 걸렸다. 그리고 이 시에는 나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우셨을 때 이 시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될 것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며 이 해석된 말씀들을 과연 그 제자들이 언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비록 군중들의 노래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들려져야 될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셋째 제자들의 깨달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유월절을 맞으러 온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홈구장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봅니다. 이는 홈구장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에게 모든 관중들의 어떤 관심이 쏠려져 있고 모든 응원을 하게 될때 자신을 위하여 응원한다라는 이 사실들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보면 홈 경기에서 약한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홈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경기를 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고 우리가 왜 이 구장에서 응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홈 구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관심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바로 홈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상호 정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소식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에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하여 잡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때에 지금 유월절이 가까울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중심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상시 인구 약 한 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축제 때가 되면 그 숫자가 10만에서 12만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두 배 내지 세 배가 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떤 유월절에는 250만의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만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땅에 250만 모였으니까 약 50배 인구가 모였으니까 엄청난 인구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뒤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경찰들이 왜 울타리가 되어지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폭력적인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축제는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교의 위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막아선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행도들은 그리스도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 앞에서 군중들의 행동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한 행동은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염원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의 지도자를 바라보게 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도무지 그리스도의 일을 막았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승리한 자를 맞으러 나가는 고대의 흔한 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때때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때때로 유대의 민족주의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마카비 시대에 성전이 재봉헌되었을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로마와의 두 차례의 주요 전쟁 때 반란자들이 추조한 동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각되어진 종려나무가 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유대 자체 즉 이스라엘 다윗 옛 영토를 회복하는 그 일을 두고서 말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종려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의미하고 그러므로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노래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완전히 체제를 전복해버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노래처럼 들려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노래가 들려졌을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도 그러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그랬다고 한다면 이 노래는 그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의 소리였다라고 그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를 들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케 하니 인도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 지금 말할 때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노래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보건 첫 번째로 보건 둘째로 보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성격은 정반대의 성격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시편에서 전쟁 가운데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노래이며 그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를 향해서 야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때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여 구하옵나니 주님이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주의 가운데 있는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약에서 야훼는 그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야훼 하나님처럼 다스릴 그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졌고 재해석되어져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유월절 입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즉 지금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 왕이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훼가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시는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지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과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하고 고민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온 심령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여진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대제에서 설명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있게 할 그러한 소식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정말로 기대되는 외침이며 자기 백성들의 아픔의 외침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14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바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공관복음은 이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록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셨는지 그 경위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 타셨습니다. 나귀 타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전하여진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크게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엔 두려워하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읽은 요한의 본문이 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9장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려운 내용이며 또한 그 두려움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으로 오신 분은 겸손해서 나귀 쉐끼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겸손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귀를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가 낮춰져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 이 겸손은 내가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그리스도는 드러내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주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 말을 끊고 활도 없는 없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실 그 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왕권은 정말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유브라장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마치 어떤 땅끝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어떤 끝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어떤 면으로 보면 바다와 바다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방 나라와의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평화할 수 있습니까? 그 평화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막힌 담을 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정말로 그들 사이에 말고 할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그쪽의 나라와 이쪽의 나라가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평화되어진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나귀는 전쟁에 쓰이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의 어떤 성격을 반영합니다.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갈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그들을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는 전쟁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계시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왕권 행사는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아 입성하신 사건에서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곧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대상되어지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책망의 소리나 어떤 다른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소리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음성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의 소식을 들려주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곡해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해 줄 자신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논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주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통하여 이 사건이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분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참 평화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스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평화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평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평화로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고통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블에 대해서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안에 일치를 두고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알물 통하여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만 있기를 원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초라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함은 초라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만 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여만 합니다. 이 구함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바란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뜨거운 어떤 신앙 감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감성은 더 뜨거워야 하고 더 떨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간구가 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정말로 야훼를 부르는 소리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지를 잘못 이해하고 메시아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요한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바다를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으로서 그 평화를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연 어떻게 그 회복을 가져오십니까? 그분은 과연 어떻게 그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건이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대지는 그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째 제자들의 깨달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행동을 생각합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될 때 누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가져올 그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져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계급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 교회가 직분을 통하여 계급화되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누구 위에 누구가 있고 누구 위에 누구가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말이 되어졌습니다.
야, 장로 되어지면 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얼마를 당회에 내면
당신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대형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 되게 될 때 성도가 성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에게 그리스도인 은사를 줬는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첨가하여서 그를 세운다라는 이 말을 가져온 것이고 그 말을 가져오면서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잠시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높은가에 대한 논쟁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논쟁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외침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은 독특한 필지를 사용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외친다라는 단어가 크라우카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 외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라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라우카조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왜 이 단어를 가져왔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장면을 크라우조라는 단어로 써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크라우카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함하며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외침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외침의 단어를 쓸 때 크라우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장부터 12장 나중에 다음에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선상에서 크라우카조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과 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관없는 인근이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그것과 연결되어진 무엇인가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신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자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께서 재해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재해석하여 들려줍니다. 이 해석은 예수께서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재해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이제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외침이 요한을 통해 재해석되어져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한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저들이 왕으로 부르는 걸 보니까 왕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 얻으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띄어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높여져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하여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져올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그들 가운데 보여졌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제자들 사이에 가던 그 시대도 주께서 가져온 그 나라는 지속되어지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땅의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실 때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지금도 주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주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은 유브라데스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평화를 외치며 자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이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평화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래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부르짖습니까? 주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어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노래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주께서 자기 나라를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정말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스 땅끝까지 평화를 가져주신 주님이시여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주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평화를 가져온 날로의 어떤 노래로만 어떤 한날의 노래로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오늘 우리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어 아버지께 바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왕이십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평화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어진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결코 깨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결코 깨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평화 가운데 우리는 그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그 평화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주의 날, 그 날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 날을 가져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즉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호산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끊이지 않고 주 앞에 가져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